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사명을 감당할 때는 신중하게, 사명을 감당할 때는 신중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레위에게는 세 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레위 지파는 그에 따라서 이 세 가문으로 나눠지게 되죠.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은 게르손 자손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고핫 자손의 그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일할 수 있는 고핫 자손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지금 명령하시죠. 3절 말씀을 보니까요, 고핫 자손을 계수하되 몇 세부터 몇 세까지죠? 30세부터 50세까지의 그 남자들을 지금 계수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앞서서 민수기에서 이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백성들을 계수할 때는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회막의 일, 성소의 그 지성물을 다루는 일을 하는 이 일에는 30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준이 다른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에는요, 젊음과 패기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보다도 좀 신중하게 맡은 역할들을 소화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또한 연령을 50세로 제한한 이유는요, 뭐 지금 오늘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거 한 3000년 전 이야기라는 것을 좀 유념해 주시고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연령을 50세로 제한한 이유는 쇠약한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지금 연령을 그렇게 제한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성막과 지성물을 옮기는 이 일에 담당자들을 어떻게 보면 좀 힘 있고 동시에 또 삶의 경험과 신중함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나이로 제한하셨던 거죠. 그런데 성경을 사실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요, 레위인들은 25살 정도 되면 이미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더 뒤로 넘어가면 다윗의 시대에는요, 이 나이를 좀 더 낮춰서 20살부터 성전에서 봉사일을 시작하게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다윗의 시대 때는 더 많은 제사를 드리는 일들, 또 예배가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사역자가 더 많이 필요해서 그 연령을 낮추었다라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 민수기에서 명령하신 것처럼 30세부터 성막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인턴십 과정을 두는 거죠. 왜 요즘 교회도 보면 이렇게 담임 목회로 나가기 이전에 교회 어린이 부서부터 전도사로 또 강도사님으로 또 부목사로 그런 시간들을 가진 이후에 이렇게 담임 목회로 나가시는 우리 목회자들을 보지 않습니까? 마치 그러한 제도처럼 20살 때부터 성막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그 과정 가운데서 제사장으로서의 준비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될 수 있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인턴십 과정이 짧게는 5년이요 길게는 10년이니까 참 긴 시간 동안 준비와 훈련의 시간을 갖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러한 제도를 두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연령까지 딱 정해놓으셔서 아무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정해놓으셨을까요? 그것은 지금 이들이 아주 거룩한 사명을 맡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칫 잘못해서 지성물을 만지게 되면 죽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그냥 의욕만 가지고 열정만 가지고 할 수 없어요. 지혜가 필요하고요, 또 경험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고핫 자손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요,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그 기구들을 나르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약궤, 또 진설병상, 촛대, 흔히 말하는 금잔대죠. 금잔대, 분향단, 번제단, 지금 이런 거 움직이는 일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요, 언약궤를 예로 들어보면 이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는 거라서 대제사장도 함부로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먼저 증거궤를 덮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기 보세요.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 간 막는 장이 뭐냐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커튼, 우리가 휘장이라 그러죠. 이 휘장을 띄어다가 그 휘장으로 증거궤를 덮으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은 이 대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 증거궤를 보거나 만지면 죽게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먼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 휘장을 거두어서 증거궤를 덮어요. 근데 6절, 7절을 쭉 읽어보면 이 휘장으로만 덮는 게 아니라요. 그 위에 청색 천으로 또 덮고요. 그 위에 홍색으로 또 덮고요. 몇 겹으로 계속 이렇게 덮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물을 거룩하게 여기셔서 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지도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증거궤를 그 덮는 뚜껑, 속죄소, 우리가 시은소라고 부르는 그 뚜껑도 덮어놓고요. 성소에서 사용하는 그 떡상, 등잔대, 등잔, 불집게, 그릇, 그 모든 기구들을 다 싸가지고 포장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요, 아론과 아론의 그 아들들이요, 진을 움직일 때 포장을 하는 거고, 그 포장한 것을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매서 이동하는 것이지요. 자,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피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자, 5절과 15절 한번 이렇게 연이어 보세요. 특징이 뭡니까? 둘 다 앞에 행진할 때에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주어진 명령이 아니고요. 지금 이들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움직일 때에, 진영을 움직일 때에, 곧 이사갈 때에 그 이사법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증거궤를 옮기려면 먼저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그것을 포장하고 그 다음에 고앗 자손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그것을 가지고 가라 이런 거죠. 자, 훗날 사사시대에요. 하나님의 지성물 중 하나인 이 언약궤, 법궤가 그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몰랐나 하니 성소의 기구 옮기는 이 법을 몰랐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만 알았더라도 그들이 그런 우를 범치 않았을 텐데요. 성소와 그 모든 기구를 어떻게 옮겨야 돼요? 먼저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그것을 포장하고 누가 옮겨요?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매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다윗의 때에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소가 끄는 달구지에다가 성소의 기구를 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사 갈 때 어깨에 메고 오는 거 힘드니까 뭐 이 유월 트럭 같은 거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실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소가 끄는 달구지에다가 이 언약궤들을 다 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분명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는 거였어요. 그 말씀에 따라가지 않자 결국에 도중에 소들이 날뛰게 되어 그로 인해서 지성물이 혹시 땅에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했던 웃사라는 사람이 성물에 손을 대죠. 아, 떨어지면 안 되는데 하고 성물에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다윗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법궤를 지금 옮겨오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실 수 있을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다윗은. 너무 하나님이 두렵고. 근데 훗날 다윗이요, 자신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방법대로 이 법궤를 나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큰 열망과 열정이 있었어요. 패기도 넘쳤고요. 의욕도 넘쳤고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춤추다가 바지가 벗겨진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런 다윗이라 할지라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신중함이 필요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신중함이란 단순히 공손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신중함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열정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의욕만 가지고는요, 사실 교회를 섬기는 데는 때로는 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위한 배려가 필요해요.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유용하지만 잘못 관리하면 오히려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교회를 섬기기 위한 의욕도요, 잘못 그것이 전달하게 되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요, 도대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도 기쁨이 되고 내 주변에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유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고아자손은요 하나님의 성물을 다루는 그 특권을 받았어요. 너무나도 큰 특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특권. 그러나 이 성물을 잘못 다루면 죽임을 당하는 그 위치에 놓여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 오히려 더 철저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사실 고아자손도요 이 광야에서 이 무거운 증거의 번제단 이 어깨에 메고 가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이 법궤 소 달구지에다가 두고서 옮기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어깨에 그 증거궤를 그 성소의 기구들을 짊어지고 이들은 광야길을 걸어가야 했던 것이지요. 근데 자기들이 볼 때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을 자세히 읽혀보면 게르손 가문이나 무라리 가문들은요 그 모습을 너무나도 부러워했어요. 야, 우리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가진 혈기로 내 마음대로 그냥 잘못 섬기게 되면 오히려 교회와 하나님께 큰 화를 입히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더 철저하게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되요 정말 바른 방법, 신중한 태도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해가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가족들, 이 교회 성도님들을 섬기면서도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또 주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주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기쁨과 유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